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현재 미국은요, 이 아프간 철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20년 전쟁을 마친 후련함보다는 이 현재 남아있는 미국인의 안전과 또 현지인들의 인권 문제, 또 향후 탈레반 정권과 미국 국제사회와의 관계,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지난달 26일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테러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요. 희생자 가운데 13명의 미군이 포함돼서 미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에 자원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청년들이란 사실이 더 깊은 아픔을 줬습니다. 이번 달 11일이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로 수많은 미국인이 희생된 9.11 테러 참사 20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요, 이 31살 한 명을 뺀 12명의 군인이 모두 아프간 전쟁을 야기한 9.11 테러를 전후해서 태어난 911 베이비스, 일명 9.11 아기들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 또 외신들이 일제히 관련 기사를 보도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요, 인터넷 소셜미디어로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함께 격려하며 잔을 높이 들었을 군인들을 상징하는 빈 테이블 사진을 통해서인데요, 많은 사용자의 공감을 얻으면서 화제가 되고 미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됐습니다. 맥주가 꽉 채워진 13개의 술잔은 군인들이 일렬로 줄을 맞춘 듯 가지런하게 테이블에 놓였고요. 예약석이라는 푯말이 세워진 이 테이블은 오직 희생된 군인들만을 위해 차려졌습니다. 또 종이에는요, 아프간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13명의 미군이란 글이 적혔습니다. 자, 같은 내용의 다른 사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올려지면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명의 군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31살 타일러 병장은요, 20년 전 9.11 테러를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 싸울 군인이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카불 공항에서 아프간 피란민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잡혔던 23살 여성 니콜 G 해병대 하사는요, 쿠웨이트에서 복무하다가 이번 임무로 파병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나의 일을 사랑한다, I love my job 이렇게 적었더군요. 또 다른 해병대원인 헌터 로페즈 22살이었고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 대위의 아들인데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를 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요르단에 주둔했었던 20살 제러드 슈미츠 상병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또 군 복무에 대한 열정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를 원했다면서 아들의 애국심을 알리고 또 기렸습니다. 13명의 병사를 저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요,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사연과 사진이 공유되며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2021년 9월 첫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미국인들에게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2008년에 개봉한 코미디 범죄 영화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아프간 내 미국인의 귀환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프간에서 미국인들을 구출하는 퇴역군인들의 활약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 다양한 임무를 경험한 전직 군인, 첩보 요원, 민간 구호 요원 등 약 50명의 미국인들이 협력해서 정부와 군 지휘부를 따돌리고 아프간에서 처형 위기에 있었던 친구들과 가족들 500여 명, 많게는 60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데일리 와이어, 폭스 뉴스 시카고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출 대상은 아프간 특공대와 그 가족들이었는데요. 미군이 특별히 선별해 최정예 요원으로 훈련시킨 아프간 특공대는 탈레반과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는 즉결 처형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훈련한 그린벨의 출신 스캇만 예비역 중령은 이 특공대원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임산부 등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직 동료들을 소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 비밀리에 협조해줄 현역 후배들도 포섭했는데요. 그리고 군 수송기에 몰래 타 아프간 카불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이들 작전의 암호는 파인애플, 그래서 작전명은 파인애플 익스프레스였던 건데요. 이 파인애플은 미 동부, 특히 남부에서 집 대문에 걸어놓는 등 환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카불 하수구를 활용했습니다. 하수구 곳곳에 안내원들을 배치했고 군 당국을 피해 통신망을 구출한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아프간 피란민들에게 갈 곳을 지시한 목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소그룹 단위로 이동하며 안내원에게 파인애플 암호를 말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핑크색 바탕에 노란 파인애플을 보여주고 다음 접선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포섭된 현역 군인들은 지휘관의 눈을 피해 문을 열어주거나 망을 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긴박하게 벌어지는 마치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영화 제작자들은 이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간호사를 구합니다. 사우스 다코다, 알칸사스, 필라델피아, 텍사스, 위스콘신,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미국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더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간호사들이 샤이닝 보너스, 일명 계약급 형식의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콜로라도 선 등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내 일부 병원에서 장기 계약을 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수만 달러에 이르는 보너스까지 지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주 래피드시티의 모뉴먼트 헬스 병원은 4만 달러, 필라델피아 템플대 병원은 2만 달러 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동안 코로나 확산이 둔화됐다가 델타 변이와 함께 다시 확진자 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순회 간호사의 주당 임금도 올라 지난달 초에는 2,5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건인력 취업알선 업체인 비비안 헬스에 따르면 일정 기간만 일하는 순회 간호사의 주당 평균 임금도 지난해 12월 3,500달러로 1년 전 1,600달러에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만성적인 문제이던 미국 내 간호 인력 부족이 코로나 사태로 한층 더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 NIH는 간호사 부족 인력이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달은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IAEA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멈춰섰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시설인데요.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요. 보고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총회 보고서에서 평양북도 연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네,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도 가동된 정황이 포착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IAEA는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IAEA는 북한의 핵시설이 재가동된 정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먼저 한국 정부는 30일 IAEA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핵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물론 이 보고서를 알고 있고 북한 상황과 관련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보고된 활동과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IAEA 보고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 성명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알아보죠.
미국의 전직 핵협상가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협상이 없는 현 시점이 핵 역량을 키우기에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재가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요. 한국 측 카운터파트너하고 만났는데 북핵 문제 등을 논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날 성김 대표와 노 본부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양측은 한반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또 대변인실은 이번 회동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문제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요,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냈는데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네요.
네,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격 총살 포고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지 비사법적 약식 자해정 처역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보호 특별보고관은 1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격 총살 포고문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의 인권침해 가능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조치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서한 발송 48시간 뒤 유엔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특별보고관들은 국경지대 직결 처형 포고문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정부가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살상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포고문은 이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력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국제사회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해 8월 25일 사회 안정성이 하달한 북부 국경 봉쇄 작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 때 대하여란 제목의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이번 서한에서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형을 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해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의사표현의 자유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문화적 지식과 표현을 찾고 개발하며 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도 비례성의 엄격한 기본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을 요구했습니까?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정부의 이번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과 다른 적대국의 영상물 등 문화 콘텐츠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의사표현의 자유 권리 의무 등 국제규약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들 법령에 근거해 지금까지 집행한 처형 건수 등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한이 어떻게 작성된 건가요?
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과 대북매체인 데일리 NK가 지난달 유엔에 공동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북한 정부의 공동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가는 27일 VOA에 이런 서한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인 31일까지 미국 정부의 관보에 이 조치의 재연장 공고가 게시되지 않아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정을 공고하는 연방 관보에 31일 현재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9월 1일 시작돼 이듬해 8월 31일 만료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만료일에 앞서 이를 연장한다는 국무장관의 공고문이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은 31일까지 연장과 관련한 공식 문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가 매년 연장해온 공고문에는 여행 금지 조치가 9월 1일 시작돼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조기에 취소되지 않으면 8월 31일 만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공고문에도 이 문구가 있었고 구체적인 만료일은 2021년 8월 31일로 명시됐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매년 연장돼 8월 31일 이전에 연방간부에 실렸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8월 18일 해당 공고문에 서명해 열흘 뒤인 28일 연방관보 측에 접수됐고 최종 관보 개시는 31일에 이뤄졌습니다. 2019년에는 이보다 빠른 8월 20일에 공고문이 공개됐고 연장 첫 해인 2018년의 개시일은 8월 30일이었습니다.
예, 북한 여행금지 연장과 관련한 관보 개시가 8월에 이뤄지지 않은 게 올해가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보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국무부가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관한 VOA의 질의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에 대한 여행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연장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국무장관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로이터통신 항공전문기자 트레이시 루신스키 기자 만나보시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호황을 이어가던 미국 경제가 올해 초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산업 각 분야가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여행객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입니다. 유력 항공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이야기가 주요 뉴스로 나오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바쁘다는 항공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분야의 선구적인 로이터통신 소속 트레이시 루신스키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m Tracy Rusinski, and I am the U.S. aviation correspondent for Reuters News.
네, 저는 트레이시 루신스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항공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에는 시카고 총국장을 지냈고요. 그 전에는 유럽 특파원으로서 로이터 통신의 첫 스페인 마드리드 지국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한데 항공 전문 기자라는 전문성을 갖게 된 계기는 뭔가요?
Well, you know, I was no aviation expert when I first started out on this beat.
그러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항공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항공 애호가들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초로 하늘에 비행기를 날린 항공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 비행기와 항공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와 저희 가족들도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항공 분야에 애정이 커요.
단지 비행기와 항공 분야가 좋다. 그 이유 때문에 전문 기자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My company was undergoing some beat changes and I was asked to take on this role.
네, 시카고 총국장에서 물러나고 저희 회사에서 취재 분야 개편을 할 때 항공 분야를 담당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그 뒤로 계속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이 분야를 잘 맡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항공기 조종사 출신이거나 항공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일을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지루한 기사를 쓰게 되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이 분야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이 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도 나오는 거고요.
항공 전문 기자를 다른 매체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직책이 있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통신사가 또 있나요?
Well, yes. My immediate competition.
네, 저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 있는 항공 전문 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CNBC 방송에 있는데요. 모두 훌륭한 기자들이에요. 또한 재밌는 건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제가 선구적이긴 한데 많은 여성 언론인이 항공 분야 취재에 진출하고 있는 게 보기 좋네요.
선구자로서 길을 잘 닦아놓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 입문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I started just after 9/11. I was living in Madrid at the time. And there was an opening.
9.11 테러 사건 직후에 로이터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었는데 경제 담당 유럽 특파원을 뽑는 기회가 있었어요. 경제를 잘 몰랐는데도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잘 적응을 했어요. 많이 배우고 성장했죠. 그렇게 해서 마드리드 지국장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마드리드에서 살았던 이유는 뭡니까?
Well, I was always passionate about learning Spanish.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컸어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스페인 어문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마드리드로 떠났어요. 거기가 스페인어의 본고장이잖아요. 현지 대학교에서 스페인어 통번역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눌러 산 게 20년이나 되네요. 5년 전쯤에 귀국해서 로이터 통신 시카고 총국장을 맡았는데 아직도 스페인이 그리워요.
지금까지 언론 경력을 통틀어 가장 좋았던 일이나 혹은 나빴던 기억은 뭔가요?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the hardest moments have been covering tragedies like
사건 사고를 다룰 때마다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공업계 특성상 이 사고가 한번 터지면 대형 참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락사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드리드에 있었던 2004년에 현지에서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했어요. 현장 취재를 하면서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얘기를 몇 달에 걸쳐 다뤘는데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 전문 취재 분야 이야기를 들어보죠. 지금 미국 항공업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You know, even today, covering situations like the ones that are unfolding right now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전례 없는 악조건이 조성된 건 맞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항공업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 일거리가 두 배 이상 늘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또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업계에 있는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하나 돼서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력 언론사의 마드리드 지국장도 하셨고 시카고 총국장도 하셨는데 그동안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Well, I would say two things about that. I think that people thrive the most when they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성장하려면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거나 본보기를 보여줄 대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성이나 유색 인종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언론이나 다른 분야를 가릴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 남성들이니까요. 그래서 대변자나 조언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려웠어요.
여성으로서 겪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다른 하나는 뭡니까?
One other issue is being a mother, and it can be hard to balance two jobs that.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어머니와 기자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풀타임으로 수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언론계는 다른 산업과 달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업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속보를 다루는 일들 같은 것들이죠. 큰 속보거리가 터지면 모든 걸 내려놓고 현장에 달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역시 만사 제쳐놓고 아이한테 달려가야 하는 게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내야 하는 게 직장 내 여성들이에요.
남성에게는 없는 부담을 여성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Well, I think first of all, I would raise your hand for any reporting opportunities or any beats that are offered to you.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나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사의 예를 들면 기사거리도 적극적으로 발제하고 특집 소재도 발굴하고 인터뷰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를 써야 해요. 그래야 여성 스스로 불이익을 지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일부 여성이 육아나 가사 부담 등을 이유로 남성들보다 일을 덜 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로 나가면 상대적으로 남성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뭔가요?
To believe in and support journalism, especially like the fact-based and unbiased reporting that.
네, 세계 어느 곳에 사시는 분이든 언론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편향성 없고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을 지지하고 힘을 주라고 당부드립니다. 좋은 언론은 좋은 사회의 기반이니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로이터통신 소속 트레이시 루신스키 항공전문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1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08년 뉴욕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미술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화가들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요. 실물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젊은 화가와 미술 애호가들은 유럽에서 온 새로운 미술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새로운 예술 세계를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찰스 데무스와 조셉 스텔라를 비롯한 다른 미국 화가들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새로운 입체파 방식으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존 마리는 미국 북동부 뉴욕과 메인주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막스 웨버와 조지아 오키프 같은 화가들은 사실주의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을 더 많이 담은 듯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1920년대 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진지한 현대 화가들의 많은 작품도 작품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나서야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최고의 건축가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였습니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을 받는 라이트는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부 고대 양식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그 건축물에 맞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건축물에는 생명과 영혼이 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건축물은 기반을 이루는 주변과 자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만큼 건축물을 세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트는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의 재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건축물과 건축 설계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건축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20년대에 뛰어난 건축가였지만 문학과 미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 분야도 그때는 미국인 대부분은 이 뛰어난 건축가의 작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축가보다는 전통적인 신념을 갖고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지역 건축가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집과 사무실, 대학이나 다른 필요한 건물을 설계할 때 새로운 건축 양식보다는 구식의 안전한 방식으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문학과 예술에서 여러 새로운 방식이 나온 아주 중요한 시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문체는 반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화가는 1920년대 진정한 미국 현대 미술이 탄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의 건축학도들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축물을 공부하며 건축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1920년대 예술가들이 표현한 저항정신과 풍부한 상상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인들은 새로운 관습을 만들고 오랜 세월 이어온 사회적 전통을 깨는 실험적인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춤이 등장해서 젊은이들을 사로잡았고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과감한 옷차림으로 다양한 패션을 선보인 것도 1920년대였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예술 분야 역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술과 훌륭한 문학작품을 풍성히 배출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여유와 함께 그야말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사상과 문학, 예술이 풍부했던 시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한 옷을 입고 남녀가 몸을 가까이 기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1920년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920년대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사회제도나 정치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언제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보수적인 공화당을 선택했고 1920년대에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쿨리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까지 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을 세 번 연달아 선출할 만큼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새로 만들어진 이민법입니다. 이 시기 미국 시민권자 대부분은 영국에서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과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미국은 이를 이용해 이민자 수를 제한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미국 초기 정착민과 혈연이나 결혼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과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유대관계를 가진 후손들이 진짜 미국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서 온 새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뉴욕시와 다른 항구에 도착한 이민자 대부분은 유럽 동부와 중부, 남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낯선 외국인 수백만 명이 미국 해안에 도착하고 이민자로 미국 땅에 발을 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새로 정착한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고 이민자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민 통제 압력이 커지자 미국 의회는 나라마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24년 연방의회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이민법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 김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눈물의 신부 들어보시죠. 2007년 중국에 사는 외삼촌을 찾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해나 김 씨. 북한의 브로커를 믿고 강을 건넜지만 해나 씨는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호텔에서 북한 브로커와 중국 브로커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해나 씨는 중국 남자와 결혼해 살아야 한다는 중국 브로커를 설득했습니다. 해나 씨는 그럼 일자리를 찾아볼 테니 일단 가보자 했던 중국 브로커를 따라 나섰고 중국 브로커의 말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브로커가 그 남자를 소개를 해서 만나서 그 집에 보러 갔었어요. 그 브로커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을 배울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러면은 나는 일을 시켜달라.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안 만나고 일을 시켜달라. 그러면 나는 일을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브로커한테 내 돈을 주고 그리고 나는 갈 거라고. 그렇게 못한대요. 우리가 신분증이었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간대요. 꼭 우리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남자가 저희들을 보호를 해서 공안이 와도 막아줄 수 있고 또 지켜줄 수 있고.
공안에 붙잡힐 각오를 하고 도망치는 길.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시키는 대로 하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나 씨는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중국인 남성에게 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너무 남편하고 생이별을 하게 돼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매일 그냥 울고 있었고 그냥 저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삼촌이 있었으니까 삼촌이 아마 없었으면 정말 제가 중국까지 나와야 되고 돈 벌러 나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중국에 나오면 어떻게 방향을 취해서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면서 돈 벌어야 될 이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삼촌이 있어서 그냥 이 삼촌을 만난다고 떠나죠.
후회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상황.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무기력하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이 중국인 남성과 가족은 해나 씨를 데리고 시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내에 데리고 나가서 온데 여기저기 그 옷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엄청 옷을 이거 싸고 저거 싸고 뭐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 사진을 찍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저는 말 한마디도 모르니까 이건 뭐지?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남성에게 팔려오자마자 신부가 됐습니다.
중국에는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복복자라고 중국글로 크다란 글자를 새겨서 결혼식 날에 거는 게 있거든요. 그 제가 어릴 때도 중국 영화를 보면은 그건 결혼식 할 때 다는 거라는 건 알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꽃을 달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아 그때 알았었거든요. 아 이게 결혼식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동네 온 친척들 그 가족 친척들이 왔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결혼식을 하는 거 알고 그때 앉아서 울은 거예요. 결혼식장에 앉아서 울었거든요.
해나 씨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저쪽에 있다. 가족이 있다. 난 결혼식을 못한다고 아무리 부르쳐도 이 사람들 제 말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울면서 그 결혼식을 그렇게 지나 보내게 됐고 그리고 하루 이틀 살면서 한 달, 두 달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저는 처녀가 아니라고 저는 아줌마라고 35살 먹은 아줌마라고 제가 28살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남편이 있고 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희가 모르고 내가 천인 줄 알고 너 나한테 장가 왔다. 나 빨리 보내달라고. 나는 가족 있다고.
어설픈 중국말로 더듬거리며 애원도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저를 샀으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러면은 좋다. 네가 저원 가고 싶으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그 브로커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브로커를 찾아서 내 몫으로 그 사람한테 준 돈을 다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 브로커인 죽은 제가 오기 전에 엄청난 북한 사람을 많이 그렇게 데려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여자들을 중국에다가 팔아먹으면서 이 사람이 그 공안에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나 씨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나 씨는 당시 중국인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이게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게 중국에 가서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제가 계속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아들이 장가가면 집까지 집을 다 만들어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돈을 집을 못 짓고 그냥 저한테 다 투자를 했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자신을 돌봐줬던 사람들.
가짜 신분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 시민권증이 아니고 출생증을요. 출생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저하고 얼굴 모양새가 비슷하고 나이 비슷한 사진이라든가 이름을 따가지고 출생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예 큰 병원도 갔었고 예, 여러 곳을 병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예.
중국인 남편과 가족의 보살핌으로 건강도 많이 좋아졌지만 출생증 하나로는 어디가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려온 곳에 마음을 붙인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고 혜나 씨는 늘 마음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북한에서는 나름에는 그래도 양강도 해산이라고 시내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와서 농촌에서 살면서 문화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저는 농촌에 앉아서 그냥 앞뒤가 다 집 안에서 문을 열고 보면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다 산이 막힌 그런 고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는 희망이 없었어요.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앞날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증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농촌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됐고 저한테는 그리고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저 혼자서 시내 구경 한번 나가볼까?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잡을 할 수 있는 걸 뭘 내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뭘 시도해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도망쳐 갈 수 있는 여자고 또 언제든지 잡혀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그 단 한 가지로 저를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쟤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에서 15년 동안을 바느질을 해서 저만의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저는 그걸 그 재능을 저는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을 설득시키려고도 해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서 도망치지 않을 테니까 좀 나를 데리고 나가서 시내 나가서 우리가 셋방집이라도 잡고 살면서 내가 뭔가를 하자. 또 바느질을 해서 내가 돈벌이를 하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하든지 뭔가를 좀 하자고. 오직 이 사람들은 제가 달아나는 게 두려워서 내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가 정 이러면은 나는 도망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너네하고 떠나서 살고 싶지 않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남편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가정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온 가족의 조화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농사를 지으며 어려움 없이 잘 살던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던 혜나 씨. 과정이 어땠든 부부로서 정을 붙이고 살려고도 애를 썼지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 마흔을 바라보며 혜나 씨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가는 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 전에 저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망쳐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을 놓다가 한국을 가는 선을 알게 됐었어요.
2007년 외삼촌을 찾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혜나 씨는 중국인 남성과 함께 산 지 4년 반 만에 중국 허베이성을 떠나 칭다오로 오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9월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모쪼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